아버지 폭풍이 불지 않을 때라도 아버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 조그만 감정의 변화에 제가 흔들려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폭풍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멈춰서 주님을 지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바람들 사이에 저희가 함께 휩쓸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찾아오셔서 지금 이들을 가져야 되는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상의 바람에 타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런 은혜의 성장 과정에 또 작은 계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하나하나 은혜 하나하나를 쌓아서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질 터인데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제가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 전체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짐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얘기로 좀 시작해볼까요?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월에 했던 예능 프로 중에 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조한 시청률과 단기간에 사라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몇몇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NGO에서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하는 것을 예능 프로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오래 못 갈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가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가면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어느 마을에 가면 물을 쓰는데 보통 빗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물을 쓰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물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병 그리고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웅덩이들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걸어가고 걸어오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들에 우물을 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맑고 깨끗한 물을 이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물 파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150m 정도 파고 내려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을 깊게 파고 나중에 이렇게 이게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말 어느 시점에서 분수처럼 하얀 물이 그 맑은 물이 팍 쏟아나올 때 마을 주민들 되게 기뻐하는 모습들 그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봤었는데 곧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번 결론이 같잖아요. 재방송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문장이 되게 식구처럼 다가왔어요. 어떤 거기 설비하시는 분이 설명하셨던 건가요? 하여튼 왜 이렇게 깊게 파냐고 했더니 50m 미만으로 파면 땅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맑은 물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m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게. 시 같지 않아요? 깊은 데서 길어 올라야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얕은 곳에서 기르면 이게 땅에서 간 오염물질 때문에 맑은 물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아 있어서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면에서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내면에 깊이로 들어가야 깊은 데서 퍼올린 마음이 내 진짜 진심이거든요. 내 내면에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얕게 들어가서 마음을 퍼올리면요. 내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 오염된 마음이 내 진심인 것처럼 올라와요. 그렇죠? 100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50m만 들어가서 내 마음을 퍼올리잖아요. 내 내면에서. 50m만 들어서 퍼올리면 어떨까요?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다 그만두고 싶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내 진심인 것처럼 퍼올려지겠죠. 그렇죠?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조급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밖에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원래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건 뭔가 해결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급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런 마음들이 막 퍼올려지겠죠. 좋은 사람들은 뭐 다 이루었고 됐고 편하고 귀찮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퍼올려지겠죠.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마음의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닌데 사실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지. 근데 얕은 데서 내 마음을 자꾸 퍼올리면 그 환경에 오염된 마음이 퍼올려져서 그게 내 진심인 것처럼 난 사실 지금 다 귀찮아. 난 지금 이것밖에 안 보여. 나 이제는 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서 요즘 이런 일을 겪어서 저런 일을 겪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상황이어서 과거에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거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 거야.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퍼올려진 난 이런 사람으로서 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이 퍼올려져서 내 안에 이렇게 분수처럼 딱 터져나올 때 환경이 줬던 오염된 마음들은 옆으로 밀려나고 그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 맑은 마음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우물이 되고 샘이 배어서 나를 적시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생각과 에너지가 될 때 우리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내가 걷고 싶었던 그 길로 나를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물의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내면에 벌어져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풍경이 어떤 어려운 아프리카의 풍경처럼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힘이 없고 힘을 내는데 그 힘을 내는 게 더러운 물이어서 어쩔 수 없는 힘,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잖아. 어쩔 수 없는 힘, 조급한 힘, 두려운 힘, 그런 물들을 갖다 써서 자꾸 내가 병에 걸리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진 않는지. 그러면 그런 물들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좀 깊게 불편하더라도 150m 이상 깊게 좀 뚫고 들어가서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실 거기에 있는 그 맑은 마음, 맑은 물, 맑은 샘을 우리가 갖는다면, 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찾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 실 은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기억하고 오늘 설교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미 읽으셨죠? 오늘 짐승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얼마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버림받고 싶지 않았는지 주보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표가 하나 적혀져 있죠. 제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 본문을 읽다가 날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학교 교과서처럼 간단한 도표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본문에는 짐승 두 짐승이 나옵니다. 각 짐승이 출신, 형태, 행동, 결과, 뭐 용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짐승이 있는데 그 중심이 출신, 형태, 행동, 결과 네 가지 섹션으로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이 있다라고 일단 머리에 암기과목처럼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우리 뭐 갑신정변 외우듯이 그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일단은 그래야 의미를 그 다음에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도표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출신, 형태, 행동,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덟 가지. 이렇게 머리에 딱 담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째 짐승은 출신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으로 쭉 보이시죠? 머리가 일곱, 뿌리 열, 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몸 모양은 어때요? 표범의 모양이고 곰의발이고 사자 이빨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용과의 관계는 용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행동은 뭐랍니까?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행동은 죽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남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이 짐승을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반복해서 부를 정도로 이게 핵심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죠? 이 행동 이후에 신성 모독을 하고요. 성도들과 싸웁니다.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겼어요. 얘가 대단한 거죠. 성도들과 싸워 보통 짐승은 저의 정상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되죠? 눈으로 좀 빨리 표를 봐가면서 갈까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어요. 설명은 다음에 드리고요.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린 양의 모양으로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용과의 관계 용의 말을 하고요. 행동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첫 짐승과 대립되거나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첫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렇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되게 우상에게 생계를 불어넣는다고 얘기해요. 우상, 어떤 종교, 우상 원래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의 우상, 신상에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666의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도록, 인침을 받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666. 영화 때문에 그렇죠. 진짜 촌스러운 옛날 영화 혹시 아세요? 얘가 사탄의 아들인데 머리를 까봤더니 속에 666 이렇게 써있고 막 이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말 천실한 이렇게 666 써 있어. 태어날 때부터 문신이야. 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쓰려면 좀 크게 쓰지 이렇게. 하여튼 그런 영화 있었어요. 뭐였지? 오맨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그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략적인 모양새는 아시겠죠? 본문 내용은 정리는 되셨을 것 같고요.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첫째 짐승의 의미 아셔야 되고요. 둘째 짐승의 의미 아셔야 되고요. 용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두 짐승과의 상관관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벌써 의미는 짐승이 뭔지 첫 둘 다 해당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과의 연결성에서 좀 알 수 있어요. 좀 딱딱한 얘기지만 용은 뭘 상징해요? 욕은 악. 불의함 자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좀 더 바꿔보면 용은 뭘 상징해요? 용은 악의 개념을 상징해요. 그렇죠? 죄악의 원리를 상징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용이에요. 용은 용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맞아. 그렇죠? 하와이 했던 얘기.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악하다는 걸 수용하고 그냥 악하게 살아버리는 게 맞아. 이게 용의 견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선해지려고 해봐야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악하다는 걸,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쁘게 살아. 이게 용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용의 견해예요. 이건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짐승은 뭘 상징해요? 짐승은.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원리가 있으면 거기에 실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개념이 있으면 적용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네 죄를 수용하고 살아, 이 말은 되게 그냥 개념적인 얘기잖아요. 그래? 진짜 그래도 돼? 라고 막상 사람이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할까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실제 그 죄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은 개념이고 용이 그 짐승이 실체가 되죠. 그렇죠? 용이 영혼이고 짐승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중심성이라는 막연했던 영혼, 개념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 생각을 가지면 짐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과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음녀가 나면 셋이 또 삼일체를 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면 용은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면 짐승은 뭐예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이해를 쉽게 하시면 그냥 짐승은 이기적 욕망, 이기적 욕망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짐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짐승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열 뿔마다 왕관을 갖고 있네요. 7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10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그렇죠?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진짜 괴물이 아니라 완벽한 머리라는 뜻이고요. 뿔이 열이고 그 열 뿔의 왕관을 갖고 있던 건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짐승의 시대는 이 짐승이 하나님인 시대예요. 짐승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짐승이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짐승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표범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곰의 발을 갖고 있고요. 사자의 입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그냥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는 표범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곰이나 사자보다 표범이 제일 빨라요. 앞발로 치는 힘은 뭐가 제일 빨라요? 뭐가 제일 세요? 곰이 제일 세죠. 무는 능력은 누가 제일 강해요? 사자가 제일 강해요. 그냥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은 그냥 너무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이 일곱 머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너무 세서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제일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요. 후반부에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죽게 되었다는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첫째 짐승의 정의가 돼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은 자. 그렇죠? 이렇게 이름처럼 불리우거든요. 이거는 좀 길어요. 잘 버리지 말고요. 하여튼 이게 옛날 고대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생물은 죽잖아요. 근데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은 그 죽음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고대인들은 다 죽음 너머에 진정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식의 것이건 천국이건 뭐건 간에 제우스가 살건 누가 살건 거의 영원 세상이 있다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알겠어요? 이쪽에 대해서도 다 알지만 저쪽에 대해서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한 진리, 이 존재가 가장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 돼요. 죽음을 이겼다는 게. 이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이거에 대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50년대, 60년대 교계에도 좀 그랬고요. 누가 아, 야, 이 본문은 이런 것 같아. 저 본문은 저런 것 같아. 막 목사님들끼리 만약에 신앙 해석이 달라서 논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님 있어요. 그건 그분 한 말이 뭐예요? 최종 결론이에요. 왜? 이 사람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야, 미국에서는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 학계, 교계라는 학계가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계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경제학도 그때 마찬가지였을걸요? 한 60년대까지 미국에서 누가 박사학위 갖고 와서 한국 경제교육은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국내 박사 이런 분들이 말 못하셨을걸요? 왜? 저분 미국 다녀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아. 이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뭐 복잡하게 말은 하긴 했지만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났어. 그럼 얘는 영원한 세계에 갔다 온 거나 진배 없잖아요. 죽음을 넘나드니까 지금도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얘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랑 나랑 견해가 틀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 그러니까 뭐 설명만 복잡하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짐승의 말이 완전히 맞다라는 권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짐승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짐승이 야 내가 니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줄게 하면서 뭘 시작해요? 신성 모독을 시작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짐승의 말이 다 먹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이 짐승이 그만큼 이제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 짐승의 견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견해는 틀렸다라고 인정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짐승. 설명은 복잡하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걸 합쳐봅시다. 짐승의 개념과 짐승의 설명에 대한 개념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내가 안 할 수 없고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첫 번째 짐승의 시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첫 번째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이 땅의 권세를 잡게 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사람의 생각에서 인생은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갈 만큼 가보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 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삶에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짐승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렇죠? 많이 그런가? 첫 번째 짐승의 세상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가질 만큼 가져보고 그렇죠. 겪을 만큼 누릴 만큼 누려보고 놀 만큼 놀아보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 본 사람이 제일 삶을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시대는 어떤 뭘 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죠. 그럼 이 시대에 누가 강의하고 다녀요? 누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생을 배우려고 하죠? 성공한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려고 하죠. 올라갈 만큼 올라가 본 사람,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려고 하죠. 그렇죠?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봤을 때, 되게 큰 돈을 벌어봤을 때, 혹은 놀 만큼 놀아봤을 때. 친구들끼리는 세 번째가 약간 인생에 대해서 권위 있게 얘기하죠.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놀아본 애가 왠지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끼리는 선배들 돈 많이 번 사람, 사회 명사는 성공한 사람. 게 첫 번째 짐승의 세상, 첫 번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냥 언어가 우리랑 되게 달라서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짐승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짐승은 어때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 두 번째 짐승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바다는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어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바다 혼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왔다고 얘기했다면 뭐예요? 맞는 건 됐고 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거라고 했죠. 그렇죠? 맞는 건 됐고 내가 원하는 건 이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두 선자를 죽인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맞는 건 됐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면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어떤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생에 맞는 게 뭐냐 하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재밌는 거고. 인생에 맞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짐승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전에 첫 번째 짐승만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게 맞긴 하지만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이게 첫 번째 짐승의 세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콜라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이게 내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게 내 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줄 알아?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이 함께 일하는 세상이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린 양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은 계시로서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이적을 행한다, 이 짐승이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석됐었어요? 두 선지자 얘기할 때 해석됐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뭘 상징해요? 구약을 상징하고 완전한 계시를 상징하죠. 그렇죠? 성부의 완벽한 가르침을 상징한 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생기는 뭘 상징해요? 생기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생기로 지금 그 살아있지 않았던 물건이 움직이는 것, 이거 뭘 상징해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요, 복음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은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불의 계시고요. 어린 양이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뭐 하나가 달라요? 진짜 복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죠. 근데 이 둘째 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첫째 짐승에게 인도하죠. 요것만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쉬워요. 그러니까 모양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백도 있고 그리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도 있는데 그 교회의 중심이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네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둘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공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성자 예수님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결국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중심에는 첫째 짐승이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사는 게 좋은 거야. 가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사는 길에서 맞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둘째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첫째 짐승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 그럼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안타깝게 여기면 전도하려고 하죠. 왜 그런 마음으로 사니? 진짜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이루어질 수 있어. 네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널 진짜 잘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첫째 짐승을 전도한 애가 둘째 짐승. 그렇죠? 방법으로서의 하나님. 내 욕망을 성취하는. 얘가 둘째. 이 둘이 함께 일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 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이 복잡해져요. 왜요?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갑시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야, 맞긴 니네가 많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니네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 속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봐야 결국은 넌 사실 네 안에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힘들걸? 이게 첫째 짐승,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반대쪽에서 야, 그렇게 네가 우리 안에 그런 원함은 있지만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지. 맞게 살아야지. 원래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살아야 되잖아. 세상에 이렇게 자리를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야, 비켜 비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누가 자리를 뺏겨요? 진짜 맞는 걸 고민하고 진짜 바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세상에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그전에는 그래,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아니지. 맞는 거는 저렇게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헌신하면서 사는 게 맞긴 하지. 아, 근데 그렇게 맞게 살면 힘들잖아. 힘들게 살잖아. 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존경스럽지만 아, 난 그렇게 못하겠어. 옛날엔 이거였고. 지금은 누가 막 저 어려운데 남들 모르는데 막 그러고 살아. 그러면 아, 그래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왜 그러고 살아? 답답하지 않아? 그게 진짜 보람이 있어? 네 안에 막 사실은 네 안은 사실 난장판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죽을 것 같지. 왜 그러고 살아? 진짜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내 주변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자녀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막 일한 엄마였어요. 그럼 아, 엄마가 대단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 지켜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엄마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엄마 인생 살아? 재밌게 살아? 달라졌어요. 옛날엔 내가 일을 대충 해도 자기 직장에서 자기 맡겨진 일은 똑바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 저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좀 문제가 있지, 부끄럽지 했는데 이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저걸 해서 누가 알아준다고? 사람이 되게 융통성이 없어서 좀 꽉 막혔어? 응? 왜요? 뭐가 맞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버리니까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우상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금지되는 거죠.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매 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하라고 하세요? 우리 가운데 뭘 하라고? 둘째 짐승이 되게 옳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첫째 짐승이 자기가 되게 압도적인 거 당연한 것처럼 해도 너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짐승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중심을. 중심이 뭐라고 해요?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을 세워보라고 하죠. 그 중심이 뭐라고 해요? 그 중심이 666이면, 그렇죠? 666이 뭐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666이 뭐예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7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6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3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에서 3이, 예, 3이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777이에요. 그렇죠? 사역의 7, 성자의 7, 성령의 7, 성부의 7, 성자의 7, 성령의 7을 777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길 666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666의 표현이에요. 진짜 뭘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는 분별과 총명의 표로 주신 거예요. 둘째 짐승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건 첫째 짐승이 아무리 10개 왕관을 쓰고 있건 그 중심이 666이면 그냥 결국에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다를 중심 가치로 가르치면 그건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지는 화려하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성부의 얘기로 포장할 수 있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엄청난 포장지를 붙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라는 거. 그 중심에 그래서 결국 지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게 중심이면 걔는 다 그냥 첫째 짐승 아니면 둘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용부로 갑시다. 잘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잘 들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고마워요 진짜. 적용합시다.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 세상을 비난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인생의 정의잖아. 정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성공자 노릇, 참 인생을 사는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비난할 수, 비판하고 시대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교회 비판하기 되게 좋은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가 둘째 짐승이 되었다. 그렇죠? 이 교회가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 둘째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이 둘째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이라는 게 그렇죠? 이 둘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게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중심을 봐야 된다. 이 중심이 결국은 우리의 성공과 그렇죠?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적용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적용을 해봅시다. 네, 일단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인한테 한번 적용해보죠. 우리 자신한테. 일단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훨씬 우리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진심이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게,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요. 아름답게 살고 싶고요. 내가 타인과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 진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심이란 그게 우리 진심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진심인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냥 누릴 만큼 누려보고 오를 만큼 올라보고 가볼 만큼 가보고 놀아보고 놀라본 인생이 되게 부럽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살다 보면 내가 첫째 짐승을 섬기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만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잠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읽어봐도 착착 감기지 않아요? 아름답게 사는 건 의미 있게 사는 것,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건 입에 착착 안 감겨. 뭔가 말을 하면서 조금 막연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읽어볼게요. 누릴 만큼 누려보고 오를 만큼 올라보고 가볼 만큼 가보고 놀아보고 놀아볼 만큼 놀아보고 사는 것. 입에 착착 감기지 않아요? 뭔 줄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도 없고 뭐 나쁘다면 안 하겠지만 내 몸을 갚는다면 굳이 끊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착착 감기지 않아요? 둘째 짐승이? 아니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을 시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다 신앙을 시작했던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죠. 영적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좀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고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고 이게 우리의 전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제 진심도 그렇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발 나를 바꾸려는 그 열정을 갖고 상황이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게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만 바꾸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계속 날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이 노력의 절반만 투여해도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면 내 기분도 바뀌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와,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그걸로 좀 그냥 이게 많이 어렵나? 그냥 돈 문제 조금만 해결해 주는 거랑 사람 몇 사람 좀 제대로 된 사람 한두 사람 만나게 해준 거랑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남들 다 있는 것 같은 기회 몇 개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안 해주면서 계속 나만 바꾸려고 그래. 그럴 때 없어요? 난 있던데. 제 입장, 전 목사니까 가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실, 미안해요. 이렇게 제 마음에선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잘 안 바뀌는 거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목회하는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내 소망이고, 뭐, 목표고, 뭐, 열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결론 나보러 잘하라는 거야. 막.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뭐 아,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냥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막 내가 문제가 있고라고 하다 기도하다 짜증날 때 분명 있어요. 아, 이열정으로 죄를 좀 바꾸지 약간 이런 거. 전 이열정으로 나한테만 오라고 그래요 맨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려고 좀 그만하시고 내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헌신, 변화, 뭐 주를 따라가는 삶 뭐 이런 거 싫고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요즘에 또 여우수와 아침 큐티가 이렇게 셀마다 돌고 있는 셀들이 있는데 반응들이 참 안 좋죠. 제가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뭐 헌신 이런 거 나오면 헌신 부담스럽네요. 뭐 불편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이군요. 뭐 이렇게 두려워요. 뭐 지금 묵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것도 우리 공동체는 참 아름다워. 그걸 꼭 써? 그치? 그렇게 나도 있는데 그걸 적은 사람인데 꼭 그렇게 매주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뭐 그러네요. 뭐 싫으네. 헌신 싫으네요. 그럼 또 아멘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풍성하고 막 그런. 저도 근데 아니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뭐 뭔가 좀 나한테만 하라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좀 하나님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그런 건 재밌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사실. 이건 둘째 짐승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실존은 상황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둘째 짐승을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성공해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더 사실 슬픈 건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신앙에서 얘기할 자격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예수 믿고 뭔가 사업도 성공하고 뭐 가정도 잘 꾸려서 행복하게 누가 봐도 이제 샘플링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했던 얘기들이 다 헛된 얘기가 돼버리고 오히려 욕먹고 아니 저러면서 저렇게 하고 다녔대? 라고 되고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좀 잘 되면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마치 물리적인 축복으로 그 실전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을 섬길 때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몇 년 새 얼마나 성숙해졌냐면 이건 자랑인데 제가 아직 자만해요. 교만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3년 전에만 이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 설교 같고요. 한국교회 욕하는 설교였어요. 한국교회가 둘째 짐승이라고. 이 설교 같고요. 이 시대를 비판하는 설교를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 첫째 짐승의 시대다. 이 두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선지자적 마인드로 뜨겁게 막 이렇게 지금쯤 되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음량과 볼륨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타이밍인데 아 3년쯤 지났는지 내가 타락했는지 하여튼 이게 남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일단 하시고 나도 한국 교회니까 일단 우리가 상황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이 좀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리셨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조언하시면 이 열정으로 상황이나 좀 바꾸고 자꾸 나만 바꾸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사랑 아름답게 살고 사랑 막 그러고 싶죠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몸에 탁 감기는 건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볼 만큼 가보고 오를 만큼 오르고 이런 건 몸에 탁탁 감기고 감아주면 거절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고 사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본문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갔어요. 본문은 짐승이 나쁘다 해서 끝나니까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이랑 조금 걸어야죠. 왜 그럴까요? 좀 가보면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얕은 데서 진심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얕은 마음을 퍼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오염된,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에 오염된 마음을 퍼올리니까 내가 환경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안일해질 수밖에 없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슬프고 화날 수밖에 없고 내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건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 중심 마음으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걸 중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삶을 대하니까 자꾸 두 짐승이 내 인생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150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20, 30m에서 끌어올려 버리면 그것 자체가 두 짐승이 내 인생에서 활개칠 토양을 제공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좋은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이 얕은 짐승 상태여서는요, 이 본문도 불편하기만 해요. 그래, 내가 두 짐승이네. 그럼 죽이든가.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쵸?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이 진짜 내 진심인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좀 걸음을 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이를 키우면요, 여러분, 아직 그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진짜 얘가 밥은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되게 욕하고 욕먹죠? 애들 맨날 학원 잡아들리고 공부만 시키고 부모님들 왜 그래요? 지 자식 괴롭히는 게 신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한테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얘가 밥을 못 벌어먹고 살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취업을 못할까봐 불안한 거고 그래서 얘가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봐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맞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진짜 공부로만 대화하고 공부로 잡아돌리고 공부로 평가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관계가 사라진다면 잘못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내가 그 환경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마음을 내 중심으로 가져오는 건 큰 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그럴 수 있죠. 직장에 항상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무조건. 어느 직장이든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거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걔 때문에 힘들어서 내 일을 좀 제대로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직장이 내 인생에 어떤 기회인지 잊어버리고 계속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내가 지지고 볶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삶에서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집중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를 안일하게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오랜만에 좀 좋아졌으니까 안일할 수 있고 이 일이 급하기 때문에 조급할 수 있고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연스럽지만 그걸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꾸 그 구도에서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일과 그 상황과 그것 주는 감정에 먹혀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얕은 데서 내 진심을 끌어올려서 상황에 연동된 마음을 내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죠? 그럼 난 어떻게 느껴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안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대화가 엉키고 싸워요. 근데 이거 약간 부부싸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걸 마음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더 일을 망치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고생 안 하길 바라시고 하나님도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중심의 마음을 갖고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않고 그 현상의 마음만 갖고 찾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스텝을 엉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직장에서 내가 인생에 주신 기회니까 내가 똑바로 움직이면 되는데 계속 걔 욕만해서 내 일을 안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또 공부도 개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내 자식의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고치라고 얘기하시는데 난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이걸 고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안 해줄 것처럼 느껴지니까 반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엉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도와줄 것만 빠져.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그땐 진짜 원망스럽지. 그치? 왜 나한테 그때 왜 안 말렸냐 그러고 일이 잘 되면 줄을 떠나죠. 줄을 떠나죠. 그 일이 잘 된 게 그 인생의 가장 큰 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 일보다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은 데서 마음을 끌어올려야 내가 사실은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건 뭐건 난 그렇게 할 거야. 왜 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라고 내 생애 일관성,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생애 일관성을 가지고 내 관계와 삶과 현장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두 짐승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기도? 어떤 기도? 중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중심의 은혜가. 그렇죠? 살아오면서 중심의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계속 얕은 마음에 매어 달려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그냥 부부싸움 8시간 했다고 대화합니까 그게? 대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냐, 왜 저렇게 해주냐, 뭐 그게 계속 그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사실은. 서로 싸우고 만만 상하지 사실은. 중심의 대화가 다시 한번 필요하잖아요. 진심의 대화가 다시 한번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 막연하고 속빈 강경처럼 보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어 보이는 개념적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때 느꼈던 걸.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이 다시 한번 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150m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솟아나오는 물길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좀 부끄러운 얘기 합시다. 제가요, 나이가 들었더니요, 내가 나이를 들었잖아요. 내가 44시나 먹었잖아요. 얼마나 늙었어요? 제가 파릇파릇한 38일 때 개척하는데 지금 이렇게 늙었어요. 44시나 됐어요. 사람이 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늙으면 명예욕이 생겨요. 20대 때 이성적인 이슈가 나한테 큰 욕망의 이슈인 것처럼 늙으면 명예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냥 문득 가다가 난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문득. 그렇죠? 난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정도 목회를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 애들이 또 이렇게 평가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을 하나님께 떠올리게 해주시냐면요. 제가 23살 때, 20살 애기죠. 애기. 그렇죠? 23살 애기. 그 23살짜리 청년, 대학생이 신대원을 가겠다고 결정한 그 언저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요한복음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네가 발을 씻기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발을 씻기는 자가 될 거다. 3시간 동안 제가 그 말씀 전에 깊게 울렸어요. 아,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 나는 발을 씻기우는 사람이 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딱 들려져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게 돼요? 난 발을 씻기우는 자야 라고 재정의가 딱 돼요. 그걸 잘 못한 게 오히려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들 발을 잘 못 씻겨주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전체로 깨끗한데 더러운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만 딱 해결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좀 그렇게 해결해주고 싶은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 온전케 하는 사역. 각 사람을.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마음 스트리밍이요. 확 바뀌어요. 흐름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흐름을 바꾸는 건 뭐냐? 새로운 조명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미 받으신 조명의 은혜를 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20살 때 은혜 받았던 걸 창고에 넣어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은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30살 때 은혜 받았던 걸 창고에 넣어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걸 꺼내서 반복적으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관을 파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우물이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을 파셨으니까 계속 그 은혜가 내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말 분수 솟아나듯이 그런 맑은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느껴지면서 내 안에 환경이 주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내가 이 맑은 물로 그걸 희석시켜낼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두 짐승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게 그 어릴 때 전 계시록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강의하는데 중학교 때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세상이 앞으로 변화되면 지금 신용카드를 쓰는데 네 손목이랑 이마에 신용카드를 집어넣을 거야. 그게 베리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받으면 이제 네가 사탄의 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꼭 저는 플라스틱 카드를 쓰겠다고 말해. 그게 널 구원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웃은 사람은 같이 배운 거야.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고 앉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뭐 그랬었어요. 너무 해맑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라고 하는 분한테는 죄송해요. 기독교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 해석들이. 더 심한 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훨씬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바다에서 용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뿔이 열이잖아요. 그게 핵잠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도크가 이렇게 열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열리면 거기서 뿔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미사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3차 세계전이 일어나고 이 짐승은 소련이고 미국이 음녀인데 3차 세계에서 처음엔 음녀가 짐승을 사서 미국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짐승이 음녀를 잡아와서 소련이 이기는 바람에 소련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을 세계를 점령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기독교 소련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번호표 같은 거 받아야지 그 배식 타먹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못 받으니까 탁탁 들어맞는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아 그렇구나. 소련이 짐승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소비에트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가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석할 때가 편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전 플라스틱 카드를 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카드를 쓰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거 인권운동 하면 되잖아. 나한테 플라스틱 카드 쓸 자유가 왜 없냐. 응? 그리고 자유를 달라. 민주사회에서.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 못해. 그거 하면 되지 뭐. 나는 뭐 머리에 뭐 넣는 거 싫다. 내가 뭐 어떻게 믿고 그걸 하냐. 내 육체, 신체의 자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헌법의 기본권이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뭐. 쉽잖아요 적용하기.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내 인생에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 이 장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이렇게 이 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첫째 짐승도 내 안에 있고 둘째 짐승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얘들 짐승이라고 그러고 걔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성도를 이긴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두 짐승이 성도를 이긴대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 내가 어느 날 이 짐승에게 지는 성도일 수 있잖아요. 다 됐고 하나님 나 도와줄 건지 말지 결정을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뭐 좀 폼나게 한번 사는 게 인생에 대해 진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심.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긴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괜찮지 뭐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를 만큼 올라보고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이게 인생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생각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섭고 많이 기대합시다. 조금 긴장하고 많이 기대합시다. 그럼 제가 욕망의 짐승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진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꼭 상황에 연동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내 중심으로 들어와 짐승들이 뛰어놀게 만든 토양을 내가 제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전보다 못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서 그 샘으로 내 마음을 좀 적시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66 본문이 그냥 재미삼아 뭐 이런 거래 저런 거래 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에 주시는 진짜 말씀이 되어서 짐승과 싸우며 내 안에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그런 적용으로 이런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샘이 터져나오기를 분수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의 마음이 있는지 불거주시고요. 요즘에 혹시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의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짐승의 마음 이렇게 또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얕은 마음만 느끼고 있지 내가 이 마음으로만 살았던 게 아닌데 하나님 내 진심을 다시 한번 깨우셔서 내 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받았던 혹은 얼마 전에 받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죠. 주님 하나님께 나한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살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하셨죠. 그걸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에 준 내 얕은 마음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준 그 깊은 마음이 내 안에 깨어나 내 영혼과 내 삶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멈추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샘처럼 그 마음이 솟아나와서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정신없이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지금 저 마음 깊이에 분명히 흐르고 있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그 샘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잊혀졌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 힘이 이들 일상과 마음을 적셔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돌아보니 두 짐승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네 욕망대로 사는 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서 전보다 참 가벼워지는 세상 미성숙한 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건 너무나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의 샘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감히 이 축복하며 하나님을 드리러 가는 일을 드릴 수 있다.